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얻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또는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이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없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작년에 부활 두 쓰리 했고 올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주님의 부활이 시시한 부활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부활인지, 이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가 가져가시렵니까?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이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계란을 100개 정도를 삶아서 다 거기다 I love you, I love you 가지고 줬으면 참 좋았을 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5개밖에 못 삶았습니다. 아마 한 분이 맞추면 그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5개 삶았습니다. 여기에 계란 5개가 들었습니다. 퀴즈입니다. 작년에 2014년 부활절 의미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가지 중에 2가지만 맞춰도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3가지 다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라도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영이 부활의 의미가 성경 안에 부활의 의미가 한 6가지 정도 성경 샅샅이 뒤져봤더니 부활이다라고 했으면 단지 죽으셨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의미만 아니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 6가지 정도 의미가 있대서 반은 작년이라고 반은 오늘 할 건데 그 작년에 있던 3가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 장로님 같으신 우리 저기 해도 있어. 근데 찬영이는 보혈 그러면 그 십자가하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뭐 기태가 손 들었어요. 그냥 맞춰버릴 수 있을 듯한. 주연이는 주연은 이게 뭐 집안에 그냥 짜부치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없습니까? 예은이
그게 달걀이 열매 같잖아요. 그게 왜냐 달걀이
아 아니 달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달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50살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아무것도 제가 분명히 그 눈이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 십자가의 의미를 퀴즈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부활의 의미 퀴즈를 내겠구나 그 생각 못 하셨어요?
보고 있잖아요.
안 하고 사는구나. 그렇구나. 아 주인공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중간에 그러나 누군가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저기 배민주 어린
노란 거 앞으로
와. 배민주 어린이 나왔어.
나만 받으라고.
네, 나가서 받으라고.
민주 어린이. 빨리 뛰어가라.
가족도 함께
나누세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다섯
개 모자라요? 여섯 명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아내가 여섯 개 삶았는데 뭐 하나는 당신과 삶을 내가 먹었는데 뜻이 있었구나. 이따가 교회에 계란 있으면 빨리 하나 여기 문장 삶아가지고 붙여서 주세요. 네, 작년 2014년 예를 들면 진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2014년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중에 세 가지를 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중학교 때 배웠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은 유태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구원의 완성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래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전부 거룩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벽도 뚫고 다니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동시에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 거룩한 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죠. 구원의 3단계 중에 1단계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 영화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 몸이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을 할 때 우리가 휴거를 할 때 거룩한 몸으로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는 이렇게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면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좀 추구해라.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거짓말이고 온갖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땅의 것 그리고 위의 것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고 화평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주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위의 것 이것을 추구하도록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 이 땅은 없어지고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건데 그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하지 않은 주님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날 이렇게 날 좋고 이런 아름다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열심히 본 저기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거 갖고 차라리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쓰면 아니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예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교회의 모든 사람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동시에 500명이 보이셨고 열두 제자들도 보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였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것이라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밝히 알리리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연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믿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인 이 부활의 사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입증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 또는 죽음이죠.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되는데 여기서 멸망은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decay로 되어있습니다. D-E-C-A-Y decay. 그런데 이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아까 다윗이 말을 했죠. 시편에서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부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시편에는 멸망하지 않게 했는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이 똑같은 말씀이 13장에서도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32절부터 37절을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주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쪽 일반 사람들이 죽어서 육체가 썩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뭐가 되었냐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가 죽으면 일반 사람들처럼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썩어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지게 될 거라고 주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약에 대하여 이 뭐냐 예수님의 예언을 아니 부활을 예언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요셉 사건과 요나 사건. 요셉이요 이집트에 팔려갔죠. 그런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이 그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줄로 알았던 나, 형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나,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사건을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형들은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요셉이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이 사건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고 미리 예언적인 사건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사건. 요나가 거기 뱃속에 3일이 있었죠. 3일에 뱃속에 있다가 다시 고기 뱃속에 나. 여러분 고기 뱃속에 3일이 있으면 사람이 죽게요? 살게요? 죽어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3일이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고래인자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뱃속에 있었는데 보면은 풀이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고래가 갑자기 뭐냐면은 이 요나가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이 챈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깊은 바다에서 이 뭐냐면 뿌리에 이 산의 뿌리에 들어갔다는 뭐냐면은 치매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중이 엄청나게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면요 사람이 아무 기구도 없이 아무 그 뭐냐 대책 없이 그렇게 깊은 데 들어가면요 수압에 의해서 고막도 터지고 사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가 흔들리는데 얼마나 3일 동안 흙밤이 흔들리는지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물고기가 막 해초를 먹었는데 이 해초가 위로 들어오니까 자기 막 머리를 때려. 그럼 여러분 이 고기가 이렇게 먹었을 때 이게 막 음식이 섞여지고 위액이 나오고 치매로 들어가면서 일반 사람 여러분 혹시나 나도 죽을지 살지 큰 물고기가 나도 한번 삼켜봤으면 하고 시도하지 마세요. 100% 죽습니다. 제발 그런 모습 어리석은 시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나가 살아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 부활을 증거할 만한 게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넌 티켓 썩지 않는 여러분 신약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 얘들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다가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뭐라고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제가 구약에 이러한 사건들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얘들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진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동네를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냐면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다윗도 이야기를 했고 요셉 사건, 요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로 예수님 뭘로 믿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자세히 말해 주니까 그때 그것을 믿고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했던 게 이게 사실이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돌아와요. 예루살렘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100%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 그걸 소유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은 성경의 예언단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입증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대로 실현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의 모든 길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기도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주겠다 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삶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영적 거장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아니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 다섯 번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부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성령의 능력을 입증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겠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게 성령의 능력. 성령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양손의 뼈는 다 으스러졌고, 여러분 이 채찍으로 맞았는데 채찍이 그때 당시 채찍이 어떻게 되냐면 채찍 끝에 상악뼈와 그 다음에 납덩어리 있어가지고 이 납덩어리는 딱 때리면은 살을 때려가지고 살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를 뭐냐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상악뼈가 딱 꽂히면은 딱 당기면은 살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장정이 2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때려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패션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을 그대로 떨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 같으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직면에서 죽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갈기갈기 찢기도 예수님의 뭐, 뼈는 다 으스러지고, 여러분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뼈를 뚫고 저도 이 발뼈에 뼈가 골수염이 돼가지고 여기 균이 하나 들어갔는데 뼈가 썩어가지고 발가락 뼈 속에 해서 수술을 해본 게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 근데 거기에 뼈를 박았으면 폐혈증으로도 죽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서 그 목숨을 소독시켰겠습니까? 가시 면류관 쓰잖아요.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3일이나 지났습니다. 잠깐 이따 몇 시간이 일어났으면 기절했다고 그러죠. 근데 3일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무의 세계에서 성령의 능력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줬는데 이 부활 예수님의 이 성령님에게서 일으킨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죠.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산소망 그러면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소망하고 내 인생의 소망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령님이 그를 중단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내가 나라가는 사람, 거듭난 나라가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내 소망이 되며 뭐가 나에게 무슨 기쁨 연관이 될까?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 중요한 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말씀 안 주도 못한 도대체 예수님에서 산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소망이 된다는데 도대체 그 산소망이 뭘까? Living Hope가 도대체 뭘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줬는데 내가 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물질 문제 그까지 큰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사람 완전히 이 의학적으로 이 불가능한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소생이 회복이 불가능한 이 몸을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쉬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혼 문제는 해결 못해 주셨나요? 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왜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리미시키지 마세요. 이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남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아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어쩌나 얘가 커서 밥이나 먹고 살서 아니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 아이는 위대한 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도 모르는 내 삶의 이 고통 문제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다른 사람 보고 나는 이미지 관리를 잘한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 더러운 꼬라지 나는 아마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뭐 잘 풀리고 뭐 인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이렇게 살다가 하면서 여러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그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신 성령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내 입은 훨씬 작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 적이 있었죠. 아, 옛날이 좋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 옛날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요. 성경의 법칙은 어떻게 말하냐면 옛날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법칙 앞으로가 더 좋습니다.
아, 네.
미래가 더 좋습니다.
아, 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85세가 됐던 갈렙, 80세가 됐던 모세,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는지 마지막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1절에 23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아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이렇게 이 굉장히 수준 낮게 이 협소적으로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밖에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사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사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박수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거장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이 썩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쏘아.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이제는 네 인생의 왕이나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너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과 명백한 진리가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을 단지 죽음에서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그냥 예언대로 성취됐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해서 돈도 낼 것 생명도 내고 내 것 내 것 내 것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박영철 교수님이라고 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6월 말에 집회를 하게 돼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 그분한테 자세히 들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과소평가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